하나님, 이 새벽 이른 시간에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과 더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은총으로 이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고하게 예수님을 정죄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 인간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대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때문에 때로 고난당하고 불이익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도리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불이익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위에 인쇄된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임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사 피값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었사오매 이제부터 깨끗해진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짓밟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라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군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함께 해야 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사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야 될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 그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생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나 혼자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공생의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삶으로 실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더불어 공생하는 부부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도 그렇습니다. 형제지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타인과 내 가정 너머에 있는 타인과 공생한다는 건 참 더 쉽지 않죠. 왜 우리에게 그런 바람도 있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 자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그것이 구현되지 않는가? 왜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가? 공생은 그저 공생하자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내가 먼저 자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서는 자립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공생의 사람이 되는 대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은혜를 베풀 때도 있고 타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은혜를 베풀 때나 은혜를 받을 때에 지켜야 할 원칙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은 소위 시혜자의 법칙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법칙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네 밭에 곡식을 벨 때 모서리는 베지 말고 그대로 남겨둬라. 이삭이 떨어졌다. 그대로 버려둬라. 포도밭에서 포도 열매가 땅에 떨어졌다. 그대로 둬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 없는 사람들, 고아들, 그런 사람들 몫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 너 밭에 모퉁이 비율 다 따져봐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거 있지? 이거 딴 창고에 모아둬라. 그래서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 오면 마음대로 나눠줘라. 왜 그렇게 명령 안 하시고 그대로 그 자리에 내버려 두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거 다 거두어 들여서 따로 창고에다가 모아두었다가 사람 올 때마다 나누어 준다면 누가 누구 거 주는 거예요? 내가 내 거 주는 겁니다. 생색내는 거예요. 또 내가 그걸 다 내 창고에 모아들여뒀다가 오는 사람에게 내가 얼굴 보면서 주면 결국 누구 주는 거예요? 예쁜 사람만 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내버려 둬라. 바꾸어 말하면 그건 네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미워하는 사람, 네하고 이념이 다른 사람, 네하고 원수진 사람, 네가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 누구든지 와서 가져갈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너한테 있는 것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의 몫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은 네가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원칙입니다. 거꾸로 살아가다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혜자의 원칙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가?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수혜자의 원칙은 뭐냐 하면 아, 네가 지금 배고프냐? 먹을 거 없지? 아무 포도원에 나가서 배부르게 먹어라. 아무 밭에 나가서 이삭을 마음껏 따서 먹어라. 그러나 포도원에 들어갈 때 그릇을 들고 가면 안 된다. 담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낫을 들고 가면 안 된다. 낫을 가서 낫짓을 해서 메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언제든지 먹을 거 없을 때는 들어가서 한 끼를 해결해라. 그러나 집에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왜 수혜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명령 하시지 않고 너 가서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남의 것으로만 평생 살라 그러겠죠. 쉽게 말하자면 타인 의존적인 거린 근성으로 사람들이 다 살아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수혜를 받는 것은 평생 수혜를 받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립인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단 말이죠. 자립해야 하나님의 도구로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 한 번의 어려움, 이틀의 어려움, 이것은 매번 가서 해결할 수 있지만 가서 남의 것을 통째로 들고 오면 안 된다. 수혜자의 원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낸 뒤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분명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으면 가나안 땅에서는 매일 하늘에서 불고기 백반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더 좋은 게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길갈에 진을 쳤거든요.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갔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 우리 땅에 이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땀 흘리고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수고하고 먹고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만히 입만 벌리고 하늘 쳐다보면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계속 떨어지는 땅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이루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물러간다, 노예 생활의 수치가 물러간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집트에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공간적인 이동을 했다고 해서 수치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 근성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립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부터 수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초지일관하게 우리에게 스스로 서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만 타인과 삶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서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타인과 삶을 나누는 공생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공생이 아니라 내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남에게 의존해서 기생하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의도하든 의지하지 않든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먼저 스스로 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그 자립이라고 하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뭐겠는가? 자식이 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면 다 분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립인가? 그런 외형적인 것을 자립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립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경제적인 자립인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자립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재화를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자립인이 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경제적인 상황에 나를 맞추는 능력,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재화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 욕망이 앞서가는 만큼 끊임없이 추구하고도 만족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주어진 경제적인 상황에 자기를 맞출 수 있는 자족하는 능력이 경제적인 자립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 선생이 뭐라고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은 나는 꽤 경제적으로 부하게 산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때끄리가 없이 가난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돈이 많다고 돈의 노예가 돼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가난에 처해졌다고 비굴해지지도 않고 그 어떤 형편에든지 나를 맞추어서 자족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어진 경제적인 형편에 나를 맞추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한 달에 100원을 버는 사람일 수도 있고 200원을 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나를 맞추어서 자족하는 사람만 자기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에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00원이 있는데 20원을 다른 사람 떼주고도 80원에 나는 나를 또 맞출 수 있거든요. 이 경제적으로 상황에 자기를 맞추는 자족하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요. 사람은 결국 욕심 따라 사는데 100원 벌다가 200원 벌어보세요. 욕심은 300원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수입이 는다고 해서 느는 만큼 절대 남하고 나눌 수 없습니다. 어제 사무엘상 30장 보면 그 시글락에 있던 다윗이 600명 데리고 아기스 만나러 갔다가 시글락에 다시 오니까 그 아말렉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연약한 여자들, 아이들 다 잡아가 버리고 재산 다 약탈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군을 찾으러 가는데 아기스 만났다 와서 또 그 사람들하고 가니까 뭐 먹을 군량미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길에서 만난 애굽 병사를 보고 다윗이 먼저 누군지도 모르고 떡과 무화과와 건포도 먹을 것부터 주잖아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남을 보고 그 사람이 배고프니까 지금 내 거 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는가? 자족하는 사람이니까 됩니다. 이거 없어도 없는 상황에 내가 또 자족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립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행위의 자립인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의 자립인. 바꾸어 말하면 최소한도 내 일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손발을 가져야 돼. 바꾸어 말하면 내가 지나간 자리를 다른 사람의 손으로 뒷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에는요, 그분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수많은 사람이 수습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의 손발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위한 손발이 있을 여유가 없죠.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이 뭘 하든지 뒤치다거리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해줘야 합니다. 누가 그분하고 공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더더구나 자기 손발 행동의 자립인만 다른 사람의 인격과 수고와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손발의 행위의 자립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남이 해주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손발의 행위를 할 때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분의 인격이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손발을 행동적으로 독립된 사람은 내가 빚지 못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손발로 나를 도와준다면 그 수고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존중하게 되고 인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정주부가 한 번도 자기 손발로 자기 일을 안 하는 주부라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 도움으로 자기 살림을 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파출부는 언제든지 돈 주고 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격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 손으로 하는 분이 자기 일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빚지 못하게 파출부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자기가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비록 돈은 받지만 그 일을 할 때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어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게 되고 그분의 인권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분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의 자립이 없이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행하는 사람. 행위의 자립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람과도 공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식의 자립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그릇된 풍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내가 의식적으로 자립인이 안 되면 이 세상을 쫓아다니느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그릇된 이 체면 문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평수로 체면을 따져야 됩니다. 자동차 크기로 체면을 따집니다. 후진국이 아니고 선진국을 지향하거나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거든요. 결혼하는데 혼수를 과다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 다 세상 풍조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정상적인 교육열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갈라져서 기러기 가족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봉급을 많이 받는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이 부부, 그러니까 남편이 가장 봉급 많이 받는 대기업에 다니고 이제 그 부인이 있는데 그 모임에 그 부모님이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봉급 많이 받는 직장에 다니는데 매달 부모인 나한테 몇백만 원씩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 유치원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 유치원 아이 두 명 영재 교육을 시키는데 몇백만 원이 든답니다. 제일 봉급 많이 받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 아이 유치원에 영재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 달에 몇백만 원 주십시오. 그런 의식의 비자립이니 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남 따라다녀야 돼. 다른 사람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삶을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자립, 의식의 자립인이 될 때에만 비로소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립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자립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될 총론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그 총론 속에서 어떤 강론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영적으로 자립인이 돼야 돼. 그런데 영적으로 자립하려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자기 인생 문제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특히 요즘은 뭐 유행이 멘토링의 시대라고 해서 다 멘토가 있어서 멘토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멘토라도 여러분의 생을 여러분만큼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답을 줬다가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만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결정하고 해봐야 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성숙해지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일평생 나라는 감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항상 관심은 나밖에 없어요. 내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남편 문제. 내가 나를 탈피해야 남이 보이는데 영적으로 자리 못하고는 나를 탈피할 길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영적으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면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고 내가 더불어 살아야 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자립인, 행위의 자립인, 의식의 자립인, 또 영적인 자립인이 될 때 비로소 더불어 살아야 할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내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서 내한테서 네가 본 거, 나타난 일들을 다 증언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이방인과 공생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바울은 정말 공생해야 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삶으로 평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다른 사람 손잡고 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의 발로 서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네 스스로 자립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립하는 사람이 될 때에만 공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혼자 경건 훈련하고 또 주님께서 고향 다소에서 13년을 칩거시키잖아요. 그 긴 세월이 다 바울을 홀로 세우는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자립인이었죠. 아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주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완전히 행동의 자립인이었잖아요. 남 신세 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텐트 짜가면서 자비량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의식의 자립인, 이 세대 본받지 말라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영적인 자립인,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것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섰기 때문에 일평생 자기 삶 자체를 남을 위한 삶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도, 공생해야 될 사람들과 공생하는 삶도 오직 우리 스스로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스스로 자립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좋은 계기가 오늘부터 여러분 생애 속에서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집트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손발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던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자립하는 법부터 먼저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거쳤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삶을 공생하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로 자기 집에서 그저 부모와 형들의 틈 속에서 살던 다윗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전에 먼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 다니게 하시면서 그를 자립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평생, 다윗은 일평생토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는 공생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은 너의 발로 서라고 자립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쳤기에 바울은 일평생토록 모든 사람들과 공생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공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 서는 법을 배우고 익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자립인이 되게 해주시어서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남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위의 자립인이 되게 하시어서 나의 손발이 나만을 위한 손발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손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식의 자립인이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타인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날로 커져가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자립인이 되게 해주시어서 내가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대상을 찾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향기로워지고 더 의미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